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낸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낸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과연 어떠했기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걸까요? 앞선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처럼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모두가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혀 엉뚱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축복과 생명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실은 저주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한 교인 한 사람은 원어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하여서 실상은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과 믿음, 행위와 은혜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엄중한 요구 앞에 절망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의를 이루어 영생에 이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여겼으니 어땠을까요? 온갖 무리한 왜곡과 변질이 초래되어 외식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 겉으로라도 지키고 순종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준을 사람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낮춥니다. 어떻게 형제를 향해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화를 못 이겨서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고 가늠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의 죄악은 중요하지 않고 드러난 행동만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신에 대해 절망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음 대신 자신의 의로움을 붙잡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집착과 고집 때문에 이들은 불의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사람이나 장미, 이글거리는 불을 그릴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과 장미의 향기, 불의 원리는 그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색깔을 입었지만 영적인 은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모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방하려 하면 할수록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단지 은혜의 겉모습만을 모방하려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거짓과 조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광채를 어둡게 하여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한 말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바른 길을 권하며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서 죽었고,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미가는 절벽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선지자들의 묘를 꾸몄거나 조상들을 탓했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교한 선지자들에게 올바른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나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그것이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고 교훈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들을 욕하는 척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수축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일로 종교적 명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핍박했던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들은 조상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교훈과 경계를 삼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상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했으며 그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가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으나 지금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상들과 동일하게 이들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조상들의 불신앙과 무지와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인정하고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죽은 선지자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는 잘 대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어울립니다. 옛 선지자들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기에 살아있지는 않게 하라. 우리 한번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시작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과 동일한 그 죄악을 자신에게 행할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나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로 그 선지자,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우리의 죄를 지신 대제사장,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살인을 단죄하면서 똑같은, 아니 훨씬 더 사악한 일을 이제 벌이려 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들은 스스로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라 자처하였지만 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 마귀의 행사를 본받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들이 결코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처절한 종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죄의 분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길을 가게 되는 우리에게도 겪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자들의 자녀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방해받고 이렇게 너무나 힘들까? 그런 분은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과 박해를 이미 경험하셨고 마지막을 곧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경험들을 나눌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34절은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보내는 자신이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겁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신, 그 지혜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자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들이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거룩한 율법을 참되게 해석하여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며 교사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당연히 거절하고 맹렬히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도 이들을 보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이 종결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모든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들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들로 물어 감당하게 하시어 오랫동안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짓밟혔던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동시에 악인은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구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의 허리에서 함께 범죄한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전에서 죽어가는 양을 보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한 무죄한 대속자의 죽음을 멀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인을 살펴볼까요? 가인 역시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그저 죄인인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 열심히 얻은 소산 중에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였지만 곡식의 첫 이삭이 상징하는 대속의 중보자를 붙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첫 외식하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사가랴에 대해서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하 성경이 마지막 책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대부분 역대하 24장에서 성전의 뜰에서 맞아 죽은 제사장 스가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가랴로 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따라서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시작점에 있었던 아벨의 순교와 스가랴의 순교까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살인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었다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점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배반과 배도 살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전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향한 주님의 슬픈 탄식이 내일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스라엘처럼 나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평생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나는 계명을 범하지도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주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치와 희생을 당하며 나를 부인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무너지는 절망을 지나 마침내 넉넉한 승리와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행한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